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한 각국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영국 런던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와 도미니크 랍 외무장관을 만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세상을 돕기보다는 이웃을 괴롭히고 법적 권리가 없으면서도 해양 지역에 관한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중국 공산당의 모든 차원에 대한 노력에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의 위협을 이해하는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을 탈출한 민주화 운동가 네이던 로 씨와 만났습니다. 로 씨는 지난 3일 홍콩을 탈출해 영국에서 홍콩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공격적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도태평양 지역안보 관련 연설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동남중국해에서 말레이시아의 석유와 가스 채취에 대해 위협하고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는 등 공격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 중국명 자오위다오 주변 진입이 잦아지고 머무는 시간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런 발언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완전히 불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2016년 국제재판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 당국에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미국인들의 사적 정보 보호를 위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중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총영사관 마당에서 서류들을 소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이날 미국 측으로부터 휴스턴 총영사관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고 직원 전원을 오는 24일까지 내보낼 것을 통보받았다면서 전례가 없는 상황 악화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21일 미국이 갑자기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다면서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해안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조사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오늘 새벽 알래스카 페리빌에서 남동쪽으로 98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이 지진으로 인근 300km 범위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전하다고 판단해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는 오늘 오전 모두 해제됐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실제 확진자 수가 보고된 수보다 10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코로나 항체에 대한 10개 영역의 혈액 표본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표본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험실에서 수집되고 시험됐습니다. 그 결과 뉴욕시의 경우 3월 중순부터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뒤 6.9%의 표본이 항체를 갖고 있었고 5월 초에는 23.2%로 증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들은 항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향후 감염으로부터 면역성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49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6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종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다만 전 세계 미군의 순환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북한이 핵 억지력 강화를 공표한 것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존의 접근법을 재조정한 결과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끼고 낮부터 황해도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세계 미군의 순환 배치 등 최적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21일 최근 언론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부 관련해 한반도에서 군대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부인 뒤 국가 국방 전략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의 핵심은 모든 전투사령부를 검토하고 국가 국방 전략뿐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지역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최적화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군대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 will say though, when I took office, I was clear that I was going to implement the national strategy.
에스퍼 장관은 이에 따라 역동적 병력 전개와 같은 새로운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부대들의 역내 순환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의 도전들에 대해 보다 큰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전략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고 수위의 경쟁국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도 중국을 더 위협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유럽사령부의 책임과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협력 사안들을 열거하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과의 공조와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를 목표로 거론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역내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 중국 공산당의 위협과 기타 악의적 행동을 거론하며 인민해방군은 계속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에 따른 국제적 대가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PRC continues to look the other way as North Korea violat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에스퍼 장관은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의 인도태평양 역내의 안보 역할 확대를 주문하며 수년간 필리핀, 베트남 등의 선박을 제공해온 일본, 호주와 인도 사이의 군수지원 협정, 동남아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또 차세대 이동통신망 5G의 화웨이 등 중국 회사 장비 배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입하게 된다면 동맹과의 정보 공유, 합동 작전 계획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반 화웨이 대우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 특히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고 있는 동맹국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워싱턴 일각의 주한 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한반도 방위 공약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전 세계 미군의 배치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나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최근 재개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미국은 언제나 병력 배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또 미국은 한반도에서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도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방위 공약을 지켜왔으며 강력한 미한 동맹 관계와 헌신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또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한 적이 없다는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에 더 추가할 것이 없다면서 현재 전 세계 미군의 병력 배치 문제를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관련 동맹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력 배치 재검토는 미군의 오래된 임무를 줄여가며 국방 전략에 의거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영내 순환 병력을 늘릴 것이라는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상시 배치한 미군의 숫자를 줄이면서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역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의회가 독일 등 유럽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 제한 규정을 국방수권법에 반영한 데 대해서는 조만간 장관이 의회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회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국방 전략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부 행동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병력 이동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 NDS. 한편 호프먼 대변인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지금까지 조정된 형태로 실시하는 등 훈련이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은 없다며 훈련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미한 동맹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세계 연도 국무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20일 마감된 가운데 한국과의 상호 방위조약 탈퇴에 제약을 가하는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아미베라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미한 상호 방위조약 탈퇴의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베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계기로 이 안건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지난달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베레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미한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 법안을 지난달 말 각각 하원과 상원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 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최소 120일 전에 정당한 사유를 소관상임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말에는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한 상호 방위조약을 포함한 국제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포즈법이 상하원에 동반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마키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지미 파네타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한 관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병력 감축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각각의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핵 억지력 강화를 공표한 것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존의 접근법을 재조정한 결과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다만 핵 억지력에 관한 수사는 대미 메시지 전달 목적일 뿐 전략적 목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핵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핵 억지력 강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연말부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장기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 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법과 신거는 미국의 금호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리선권 외무상도 지난 6월 담화에서 5월 열린 당 중앙군사위 4차 확대 회의에서 최고 지도부가 미국의 장기적인 핵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의 핵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 19일 중앙군사위원회 5차 확대 회의와 비공개 회의에서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선언한 뒤 핵개발 핵 억지력에 관한 공공연한 언급을 삼갔던 지난 몇 년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이로 인한 대내외적 목표 달성 실패에 따른 결과론적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전략적 목표가 변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법의 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의 조슈아 폴락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적으로 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는 수준까지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nd I think the answer is that they want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o know what they're doing.
북한의 이런 결정은 충분한 위협으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고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유지되는 한 핵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심을 했다며 이것이 북한이 현재 추구하는 안보 우선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근본적 전략 목표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접근법의 조정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핵 억지 능력을 갖고 있는 점을 미국이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other big macro framing factor that is important is that North Korea is trying.
북한의 핵 전쟁 억지력 언급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기 위한 전술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핵심 전략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북한의 의사 결정은 수년 전에 이뤄졌다며 최근 북한의 핵 억지력에 관한 수사는 미국과 한국을 시험하고 조정하려는 일련의 전술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rhetoric comes and goes, but the core strategic goals and the decision making to pursue those goals took place many years ago.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핵 보유를 이용해 북한에 유리하도록 한반도 내 세력 균형을 효과적으로 바꾸고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도 목표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춘 적이 없으며 병진 노선의 포기를 선언한 적도 없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병진 노선으로의 회기를 공표하지 않았고 승리를 선언한 병진 노선이라는 문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현재 추구하는 방향은 병진 노선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핵개발에 집중할 것이고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주로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primarily what they're doing when they talk about this openly is to send strategic messages to the United States.
다만 공개적 메시지는 북한이 수십 년간 지속해온 핵개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전술적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 문제에 집중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국방정책국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핵 경제 병행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더 안전한 행동 방침이라고 판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No, I think it's a really created some issues on the domestic front from North Korea, not on the level of Kim's legitimate.
고메즈 국장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에 집중할 것을 공표한 이후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국내적으로 정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방과 정권 안정성 보호를 위한 핵 프로그램을 재강조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개발 집중 재공표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지 않았던 일부 북한 엘리트층을 달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핵 억지력 강조는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군 장성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수단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mphasizing the nuclear program may be a way to reassure the country's generals.
하지만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미북 핵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난 몇 년 동안 미북 협상은 김 위원장의 명시적인 비핵화 목표에 의해 촉진돼 왔다며 핵무기를 강조하는 과거로의 회귀는 미국의 북한 핵포기 설득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했을 때 이전에 존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메우기 어려운 간극과 의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평화연구소의 프랭크엄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지다켬입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유류 반입량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6개월 한 달 북한에 최근 6월 한 달 북한에 약 1,006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1월부터 5월 사이 1,800여 톤을 포함해 지난 6개월간 총 2,82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에서 6월의 정제유 대북 반입량 7,600여 톤의 약 37% 수준이며 2018년 같은 기간에 7,400여 톤과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양입니다.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또 다른 나라인 러시아는 현재 5월까지 총 11,400여 톤을 반입했다고 보고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올해 반입량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2,000여 톤에 비해 약 절반 수준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이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등은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공식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유류를 반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겠다며 국경 봉쇄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주변 나라들이 무역과 항공 운항 등을 재개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봉쇄 상황을 이어가면서 중국과의 무역 감소 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건 지난 1월 22일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이 국경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이후 국경 사이를 통행하는 차량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관측됐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왕복했던 북한의 국적기 고려항공은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국경 봉쇄 조치 약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무역을 재개하고 일부 항공편 등에 대해서도 운항을 다시 시작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전체적인 회복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무역이 대표적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중국과의 무역에서 약 6,331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9.4%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두 달치가 합산돼 공개된 1, 2월 무역의 감소폭이 -29.5%를 기록한 이후 3월과 4월 각각 -55.5%와 -66.6%로 매월 비슷한 상황을 이어갔고 5월에도 역시 큰 감소폭을 보인 겁니다. 5월 북한의 대중무역 감소폭은 중국과 무역 기록을 남긴 200여 나라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의 전체 무역 평균 변화폭 -8%와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시작된 1, 2월 중국과의 무역의 감소폭이 북한보다 큰 나라는 약 40개였는데 이후 3월 12개, 4월엔 9개 나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중국과의 무역을 회복했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국경 봉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 몇 개월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 북중 감소폭이 매우 큰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역에서 2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된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first thing North Korea did was to shut down the border trade with China and the Chinese have also been had a
따라서 이번 상황을 통해 북한이 전염병을 다루는 방법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점도 알 수 있고 이 같은 무역 하락 상황의 지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도 북한이 다른 나라의 상황을 토대로 국경 개방을 늦추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Given North Korea's lack of medical capabilities, it is, you know, critical that they ensure that, you know, there isn't a risk from COVID-19 spreading further than it likely has.
6월 초에는 국경을 개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국경 인근 중국 지역에서 전염병이 또다시 퍼지면서 이를 미루게 됐고 또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서 국경 봉쇄를 일찍 풀지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스탱고론 선임국장은 북한은 의료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섣부른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는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 탈피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in the Central Committee meeting last December made this is before the pandemic hit was complaining about the inefficiencies in their economic system.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북한 경제가 당시보다 더 생산적이고 자립적이어야 하며 수입품을 국내산 물품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뱁슨 전 고문은 이런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게 돼 이미 내재된 문제점에 새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겹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현재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뱁슨 전 고문은 분석했습니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지난 몇 개월간 북한이 식량과 의약품 수입을 늘렸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이런 물품들을 구매할 만큼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농민과 저소득층 여성을 돕기 위한 소액 대출 사업을 위해 유엔 산하 기구에서 빌린 돈 가운데 80% 정도를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농업 개발을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2008년 중단된 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 농업 개발 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5,050만 달러 가운데 미상환 자금이 4천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페드는 21일 발표한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북한의 상환 액수가 1,050만 달러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페드는 지난 199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북한의 가난한 농민과 저소득층 여성을 돕기 위한 소액 대출 사업을 벌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비단 원단 생산을 위한 양잠 개발, 고지대 식량 안보, 농축산 사업 개발 등이 주요 3대 사업이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기금을 받아 선정된 협동 농장과 북한 주민에게 군 단위의 지방은행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후 대출금으로 가축과 영농기구 등을 마련해 농업 생산을 향상시킨 후 빌린 돈을 은행에 갚는 방식으로 기금이 운영됐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부총재 고문은 21일 VOA에 북한이 대기근 이후 농업 회복기에 국제농업개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s, you know, that's a, it's a pattern, a long pattern of North Korea not honoring foreign debt obligations. The biggest ones go back to the 1970s when they borrowed.
북한은 단지 식량 원조가 아니라 농업이 다시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 지원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대출을 받는 것은 타당한 일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도 이 같은 채무 불이행 기록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페드의 대북 소액 대출 사업은 지난 2008년에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길버트 호응보 이 페드 총재는 지난해 국제농업협력 포럼이 열린 서울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투자금 회수 어려움 등으로 대북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이 허락하면 국제 규칙에 따라 가능하다면서 이 페드가 유엔 산하 기관인 만큼 유엔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페드의 소액 대출 사업은 지난 1976년 방글라데시 모하메드 유누스 교수가 아시아와 중남미 빈곤 퇴출을 위해 만든 모델로 담보 없이 적은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담당 차관 지명자가 최근 중국의 부상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재무부 차관보 재직 당시 북한의 확산 방지 노력에 주력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링슬리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담당 차관 지명자는 21일 성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Well, the most important downside is we're dealing with a completely non-transparent regime in Beijing that seems increasingly comfortable with.
빌링슬리 지명자는 중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어려움은 우리가 완전히 불투명한 정권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실제 혹은 암시적인 무력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 규칙을 자신들에게 맞게 다시 쓰는데 점점 편안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빌링슬리 지명자는 인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무력 사용과 남중국해와 홍콩 등에서 보인 행보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1억 5천 명이 있지만 중국엔 15억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just did this recently with the Indians. We see them doing this in the South China Sea. What they're doing in Hong Kong. You name it. By the way, we keep emphasizing to the Russians that
이 같은 발언은 빌링슬리 지명자가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에 중국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빌링슬리 지명자는 중국이 제약 없는 속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in the middle of an unconstrained crash program. They are building up rapidly. And we believe, and interestingly enough, the Russians also believe that the next agreement must.
빌링슬리 지명자는 협상 대상인 러시아도 다음 협정은 다자 체제가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자 체제에 대해 5개국이라고 말할 때 영국과 프랑스의 참여를 의미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3개국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이 협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은 부상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까지 미 군축 담당 특사로 활동한 빌링슬리 지명자는 지난 4월까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다루는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빌링슬리 지명자는 지난 3년간 재무부에 근무한 시간은 세계 비확산 규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나의 깊고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Finally, my time at the Treasury Department over the past three years demonstrates my deep and abiding commitment to enforcing global non-proliferation norms. Especiall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uch of what
그러면서 재무부 차관보로 있는 동안 자신이 한 일 상당 부분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목적을 회피하고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비확산 네트워크에 맞서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빌링슬리 지명자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이 제기한 미국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 핵실험을 해야 할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위력이 있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원조했던 플랜 콜롬비아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퇴치를 위한 에이즈 구호재단 설립을 미 외교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예상하지 못한 점은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성공한 미국 외교 정책의 사례로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 퇴치 활동을 지원한 플랜 콜롬비아와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 계획을 꼽았습니다.
In terms of rescuing the Colombian government from being a narco state and being taken over by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게이츠 전 장관은 21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냉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미국은 콜롬비아가 마약국가가 되는 것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반정부 활동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콜롬비아군을 훈련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했으며 당시 우리베 대통령과의 강한 연대로 반정부 무장세력을 타파하는 한편 마약을 퇴치하고 침체된 콜롬비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플랜 콜롬비아는 1999년 미국과 콜롬비아 간 체결된 군사와 외교원조 6년 계획에 관한 상호협정으로 콜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약 4억 5천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받았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또 부시 행정부가 에이즈 퇴치를 위해 시행한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으로 아프리카 지역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PEPFAR은 미국 정부 산하 에이즈 구호재단으로 부시 행정부가 국무부의 담당자를 지정해 예산과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게이츠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반면 게이츠 전 장관은 미국은 지난 40년간 부유한 중국이 더 민주적인 중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 is no question that we face decades of competition, rivalry with China ahead.
게이츠 전 장관은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간 중국과 군사, 경제, 정치 등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덩샤오핑 당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2018년 도입한 국가주석 임기제를 시진핑 주석이 폐지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시주석 체제 아래서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 등과 관련해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맞서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그러나 중국과 냉전 시절 소련과의 군사적 대치와 같은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미중 두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테러리즘과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두 개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도 밝혔고요.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관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나 규정은 물론 세계 어느 정부가 됐든 그들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의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재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당분간 차치해둔 사안입니다.
탈북민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십니까?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탈북민들은 곤경과 유린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북한은 두 개의 별도 성명에서 또다시 탈북민들을 모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명백합니다.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전단이나 쌀을 살포하는 행위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19,
세계 인권 선언의 유명한 19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여기에는 국경을 넘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의 19조 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세계의 어떤 정부든 이 19조를 제한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이유로요.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움직임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물론 풍선을 국경 넘어 북한에 보내는 행위가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입니다. 이 측면에서 그들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의 정보를 보내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If it is effective or not, if it is going to really change.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북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풍선을 보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풍선과 전단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북한 주민들이 나라 밖의 정부에 접근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북한의 외부 세계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어떻게 진전시킬까 하는 것이죠.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유엔 등에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의 설명을 듣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들은 이후 필요하다면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까?
Let me also be fair about the fact.
공평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정부는 제 임무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정부와 소통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국 정부와 접촉을 할 겁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던 중요한 점은 한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차치해 뒀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저에게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양국 간 교류나 협력, 활동이 늘어나면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유엔에서 온 사람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인권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정보를 더 얻게 되면 유엔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손에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은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움직임이 그것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I just based my comments and my observations.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을 관찰한 것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제가 한국 정부와 논의했을 때 한국 정부는 지금은 북한과 인권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번 사안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연관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한국 정부와 유엔, 우리는 시민단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 가야 하며 한국 정부가 시민단체에 가하려는 제한이나 규제는 국제인권법화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에게 전할 말 있으시다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유엔이 언제나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인권유린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곤경과 유린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유린의 희생자는 보호를 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에도 당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법의 지배와 국제인권법을 존중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 특별인권보고관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취소와 25개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조사 진행과 관련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기구인 미한 워킹그룹이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협의 기재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워킹그룹이 남북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한국 여권 내 일각의 인식에 오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한 워킹그룹은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유용한 양국의 정책협의 기재라고 평가했습니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남북관계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한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한 워킹그룹이 운영 방식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운영의 묘를 더 살리며 협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 측과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미한 워킹그룹이 정책 협의의 장이지 제재 면제 기구는 분명히 아니라며 워킹그룹을 통해서 사안마다 미국의 승낙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물론 미한 간 한반도 문제와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를 조율해 나가면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재 문제도 협의가 되고 있다며 특히 미한 워킹그룹에서 사전 논의를 함으로써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 처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제재 문제를 가지고 미 측과 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얘기했던 12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를 하질 않았습니다. 다만 초반에 그 협의가 그 좀 그 결론을 내기까지 좀 그 시간이 걸리면서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운영의 묘를 좀 더 살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협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외교부도 분명히 갖고 있고 미 측도 그 측에 때문에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장관은 미한 워킹그룹에서 타미플루 등 인도주의적 의약품 지원도 문제화됐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지적에 타미플루 자체가 아닌 운송수단 이용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문제가 됐는데 해석을 좀 더 완화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려 북측에 제의했을 때는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전달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달 17일 담화를 통해 미한 워킹그룹을 친미 사대주의적 굴종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의 표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정부 질문에 나와 연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미국의 대선도 있고 지난 싱가포르와 하노이 정상회담의 어려움을 양국이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한 비핵화 협상 전망과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해서 유연한 협상 태도를 확인한 바 있다며 다만 미국은 실질적 진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도 화상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중국은 남북 협력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과 관련해선 중국과 올해 내 방문 원칙에 공감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신종 감염병 대응 등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의료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상사태와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과거 물품 중심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형태로는 현재 북한의 보건 의료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민간단체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밝혔습니다. 이 재단인 최근 발표한 북한 보건의료백서 개정판에서 북한이 보건체계 발전을 위한 2016년, 2020년의 중기전략계획에서 보건의료 우선순위를 의료과학과 기술 발전 강화,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 등에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의료 정보 시스템은 부문별 정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의사결정 시 의료정보 시스템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군과 리내 환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가 없으며 이는 북한 영아 사망률 데이터를 연령별로 보고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서 개정판은 이어 의료정보관리와 분석 역량이 약해 질병 발생 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보관리 분석, 보건의료정보체계 관리자와 통계 전문가의 역량 구축, 보건통계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위한 외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정보 시스템 개선과 관련 인력들의 역량 강화는 북한이 비상사태와 재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와도 연결돼 현 시점에서 의료정보체계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한적인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은 감염병 대응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정보체계에 대한 지형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5단계의 보건의료 정보체계 발전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지역 건강 지표를 수집하기 위한 종이 기반 시스템을 시작으로 지표를 간소화하는 종이 기반 시스템의 최적화에 이어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을 전자 보관하는 것이 3단계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2단계에 속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운영 IT 시스템 도입과 완전히 포괄 통합된 국가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이 최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판에서는 북한의 무상치료 제도가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료, 입원, 수술, 약품 구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국가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방접종 환경체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부터 상황이 나아져 2016년부터는 주민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과 개념이 잘 정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일해와 디프테리아, 파상풍, 간염 등 네 가지 혼합 예방약과 홍역 등의 예방접종은 100% 무상이지만 대부분 국제기구에 의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화선염을 제외한 B형 간염, 결핵, 홍역, 백일해 모두 유엔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이 밖에 백서에는 북한 보건의료 수준과 국제사회 지원 현황, 지원 영역별 공여기관, 유엔 국제기구와 구호단체 자료, 탈북민 10명의 인터뷰를 통한 북한 의료체계의 현황 등이 소개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 역사를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전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7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 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정부지원학술기관 스미소니안 협회에 추가로 775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안건이 20일 미 하원 세칙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글렌 그로스맨 하원의원이 2021 회기연도 내무환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예산은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전 세계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이념의 역사와 위험, 그리고 실패를 보여주는 전시를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해 구소련과 중국, 쿠바,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전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이른바 신냉전으로 옮겨가면서 양국 간 이념적 경쟁 대립 구도 또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스미소니언 협회는 미 정부가 1846년 설립한 교육재단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인 총 19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동물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 세출위원회는 스미소니언 협회의 전년도 대비 1270만 달러만은 10억 6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무환경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기관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앞서 스미소니언 협회가 의회에 요청한 새 회계연도 예산은 약 11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7월 22일 미국의 비행사 와일리 포스트가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와일리 포스트는 초등학교 6학년도 다 마치지 못했고 교도소 생활을 한 전과자였으며 한쪽 눈이 먼 장애인이었습니다. 1898년 텍사스주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와일리 포스트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포스트는 1919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비행기 조종이 아니라 낙하산 쇼를 시작합니다. 포스트는 낙하산을 타지 않을 때는 조종사들로부터 비행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석유 회사에 취업하고 불행히도 그곳에서 사고로 왼쪽 눈을 다쳐 결국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스트는 포기하지 않고 한쪽 눈으로 거리를 판단하는 훈련에 집중, 조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33년 7월 15일 포스트는 뉴욕주 비행장에서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베를린, 모스크바,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7일간의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오는 뉴욕의 플로이드 베넷 비행장에는 5만 명이 넘는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스트는 7월 22일, 7일 18시간 49분의 단독 비행으로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822년 7월 22일, 유전학의 아버지 그레고 맨델이 오스트리아의 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연과학에 관심을 보인 맨델은 30대 초반 수도원 생활을 하며 과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 맨델은 교회 뜰에 있던 완두콩을 이용해 잡종 실험을 합니다. 맨델은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을 중심으로 유전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수학적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865년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성의 법칙을 포함한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하고 모든 생물에는 유전 인자가 있으며 유전 인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전학의 창시자 그레고 맨델. 그는 현재까지도 생명학의 수수께끼를 푼 열쇠를 최초로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